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고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4월도 지나고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다 이제 자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일주일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또 우리의 뭐 한 달은 어떻게 지나가는가? 지날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건 진짜 빠르게 지나갔구나. 벌써 이렇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나에게는 그냥 평범한 오늘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내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지나간 하루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간 하루였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요. 생각도 바뀌게 되고 바라보는 어떤 것도 바뀌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죽다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죽다 살아나면 그냥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죠. 어떤 것을 내가 더 진짜 의미 있게 여기며 살 건지 어떤 것에 내가 더 투자하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신경 쓰며 살 건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바뀌고 결국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삶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죽어있는 이런 생명이 없는 애들은 뭐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바뀌게 되고 시선도 바뀌게 되고 방향도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한 삶의 모습들도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변화되어진 새로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만큼 변화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집어도 병이 낫는 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입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줬던 복음이 어떻게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지가 사도행전 안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훨씬 더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다 놀라겠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시대에는 사도행전과 같은 느낌의 어떤 기적과 이사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급진적인 변화 역시도 적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계획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랑 사도행전과 신약 예, 들려있는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그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보고 일어난 전후 일들을 다 한 번에 본 삼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왜 못 믿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옆에서 그러고 계시면 저 진짜 예수님 맞아?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 나가 너랑 나랑 같은 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꼬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과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말씀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 기적과 이사 아니고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우리 삶에는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그 증거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제는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막 서로의 것을 내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나눠주기 시작하고 막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고 집을 다 팔아요? 막 교회에 모여요? 서로 막 나누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쟤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급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그 한 주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크게 세 명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과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막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은 그 이전과 같았던 오늘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도하러 갔던 그때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로 앉아있는 한 사람이 바로 앉은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들고 옵니다. 어디로 들고 와요? 성전 앞으로 들고 와요.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한 그곳에 사람들이 데려다 놔요. 데려다 놓는 이유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세 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지금 제 9시니까 오후 한 3시쯤. 참 구걸한 입장에선 편하죠.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가서 있으면 돼. 사람들이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나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들에게 구걸했을 때 뭐 이제 더 많은 그래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 구걸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갔다라고.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쩌다 한번 뜨문뜨문 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 앞에 구걸을 하러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앉은뱅이의 일상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준비하죠. 뭘 준비해요?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구걸하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열심히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앉은뱅이의 일상은 그냥 늘 이건 거예요. 늘. 그냥 오늘도 그 어제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오늘로 그냥 제 9시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앉은뱅이에게 오늘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앉은뱅이를 여럿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일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매일 봤던, 많이 봤던, 익숙했던 그 앉은뱅이였겠지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다른 거죠. 그 앉은뱅이를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본 거 아니라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여러 가지가 이전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앉은뱅이를 보는 베드로의 시선도 그걸 보는 어떤 의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은뱅이 입장에서는,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쳐다봐. 눈빛 대부분은 이제 뭐 안 하려고 하면 눈을 피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텐데 눈을 마주치는 거죠. 똑바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뭘 기대하겠어요? 아, 뭘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아마 앉은뱅이가 기대한 건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동전 몇 입? 아니면 먹을 것 조금? 그냥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시선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금과 은은,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 건데 그것이 뭐냐?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라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앉은뱅이가 기대했던 먹을 것 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분명하게 달라져서 그 변화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그 변화의 중심이었던 그 예수님. 베드로에겐 있지만 앉은뱅이에겐 없는 것. 베드로에겐 있지만 이 앉은뱅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더니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걸하던 앉은뱅이는 뭘 기대할까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지나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어쩌면 이 앉은뱅이의 삶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저 성전을 통과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으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대할 수조차 없던 일이 앉은뱅이에 일어난 거죠. 앉은뱅이 입장에서는 오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오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앉은뱅이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에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고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상태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놀라운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 앉은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것을 일어나게 했던,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고자 했던 것이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있지만 앉은뱅이에겐 없었던, 베드로에겐 있었지만 앉은뱅이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 그 앉은뱅이 매일마다 거기 와서 구걸했던,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다 난리야.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서 누구를 쳐다볼까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요? 베드로에게 쏠리는 거예요. 야, 얘 대체 뭔데? 이런 능력을 행하냐?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 11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 상태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왜 나를 보냐?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만약에 베드로 소유였고 베드로의 능력이었으면 그냥 누구나 다 해도 다 능력이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 되기 쉬워요. 기적 자체가 일어난 것,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막 와, 그걸 일으킨 사람 와 막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집중시키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과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만한 때에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일으키신 것뿐이에요. 그게 누가 됐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에겐 있었지만 앉은뱅이에게 없었던 것, 우리에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없는 것,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앉은뱅이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포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포기했던 것도 많아요. 마치 앉은뱅이처럼.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삶에 일어나 걸을 거라는 거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 예전에는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포기했던 것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했던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이 앉은뱅이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필요한 돈 조금. 그것을 구걸하는 인생.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것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이 사람이 나에게 줄까? 바라본 그런 인생.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요만큼밖에 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소망과 내 기대를 다 던져버렸던 것까지도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그 전에는 어땠냐? 이 앉은뱅이와 다를 게 없었던 삶이었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했던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전혀 달라진 삶. 이 앉은뱅이 역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전혀 달라진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 우리 안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들이에요. 이 앉은뱅이의 삶에 끊임없이 아마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했었을 거예요. 너는 걸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앉은뱅이는 철저하게 그것을 믿었겠죠. 왜? 실질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다.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소망과 기대를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삶에 때로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환경에 넘어가서 마치 소망 없는 것처럼,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에겐 있고 상대방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보다는 나에겐 돈이 없는데, 은금 없는데, 쟤한테 줄 거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 병 고치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상대방의 소망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일이 계속해서 샘솟는 거죠. 소망도 계속 샘솟는 거고 기대도 계속 샘솟는 거고 우리 안에 생명도 계속 샘솟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하루는 매일 새로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옆에 있는 뭐 사람들 기대해봤자 기대할 게 없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새로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삶이 가진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눈뜰 때, 아니면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우리 삶에 소망 없는 것처럼,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거짓말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다 거짓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맞아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맨날 그 밥이 그나물이고, 바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게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마치 앉은뱅이처럼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살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죠.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으로, 내 안에 그분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해질 때 나에겐 있고 그들에겐 없는 것, 나에겐 없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주면 돼요?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삶인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으로 다시 우리 삶을 바꾸기를 도전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앉은뱅이가 바뀌었죠. 여러분, 우린 그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무시하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